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현재 생산 중에 있다며 미국은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미군이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전폭기와 다양한 급의 해군 함정들을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깊게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날 미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천안함 선체가 보관돼 있는 경기도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규모와 힘으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자메이카를 방문해 가진 현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을 반드시 지킨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나라들의 종속적 지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스프레틀리 등 남중국해 여러 섬에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영유권 분쟁에서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국제 해결 장치를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쿠바 외무장관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외무장관의 공식 회담은 지난 1958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케리 장관과 로드리게스 장관의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으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두 장관이 산적한 양국 간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동국가 예멘에 긴급 의약품을 전달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사 대변인은 16톤이 넘는 의약품을 실은 화물기가 오늘 예멘 수도 사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를 비롯한 국제구호단체들은 후티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멘인들에게 필수 의약품과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예멘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거점에 2주째 공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오늘 미군 차량을 겨냥한 차량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낭가르하르주 주도인 잘랄라바드 공항 부근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지 경찰 대변인은 희생자들이 모두 아프간 민간인들이었으며 미군 병사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제도 북부 마자리 샤리프의 법원 단지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졌습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의료활동을 벌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미국인이 완쾌돼 퇴원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어제 이 남성에게서 더 이상 에볼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이 남성이 지난달 13일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11명이 에볼라와 관련해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완치됐지만 2명은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동맹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국방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멕시코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선박 무도봉호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회사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현재 생산 중에 있다면서 아직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10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가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at wasn't on the agenda today, and the reason for that is.
따라서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카터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미사일 발사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한국에 대한 연합 방어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카터 장관은 말했습니다.
As it demonstrated once again with the recent missile launches, North Korea is intent on continued provocation.
카터 장관은 아시아 지역에 배치될 새 스텔스 폭격기와 해군 구축함 등 첨단 무기를 언급하면서 이들 무기 배치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추가 핵실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과거 북한의 행태로 볼 때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미한 두 나라가 최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사이버 해킹, 대남 비난 등이 심각한 도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동맹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미한 억제 전략 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이 회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와 탐지, 교란, 파괴 등의 개념을 작전 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카터 장관은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천안함 피격 5주년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를 찾아 희생 장병을 추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카터 장관의 2함대 사령부 방문은 미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카터 장관은 2박 3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오전 출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청와대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이 한국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공고한 미한 동맹으로 싸우지 않고 북한을 제압하는 게 최상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미한 동맹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강의 상태라며 최근 안보 위협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첨단 무기 체계 배치와 같은 물적인 것보다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신뢰를 심화하는 것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유지 보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출연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후발국이지만 중단거리인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연구학회의 춘계학술회의 주제 발표에서 북한이 핵실험 전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형화된 탄두를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박사는 핵실험 전에 신뢰성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면 핵탄두 소형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첫 핵실험 직전에 탄도미사일 둥펑 2호의 시험 발사에 성공해 핵실험 후 2년 만인 1964년 핵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고 북한도 이와 유사한 개발 경로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등 이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다 파키스탄과 이란, 구소련 등 외국과의 핵무기 협력을 통해 개발 시간을 크게 줄였을 것이라며 수평 갱도 핵실험을 통해 기술과 장치를 검증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의 대기권 진입 때 발생하는 고열 등의 문제에 대해선 중단거리 미사일의 발열 정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 정도의 발열을 견딜 방열 소재는 화학공업이 발달한 북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탄도 재진입 시의 발열 문제 해결이나 어떤 탄도 크기 소용화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미사일 정도,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정도는 충분히 소용화됐다고 봐야 된 것이 아니냐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 박사는 북한 핵개발의 다음 단계는 고농축 우라늄에 기반한 대량 생산체제 구축이 될 것이라며 북한도 플루토늄을 활용하는 내폭형 기폭장치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를 고농축 우라늄에 적용해 더 많은 수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유지와 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핵무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재성능이 늘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북한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재정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군사력의 증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은 핵무기를 움켜쥐는 대신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그 잉여분을 경제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전략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외부 지원 감소로 이어져 외환안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공중 종합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이 오늘부터 24일까지 실시됩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중훈련에는 미한 양국의 항공기 100여 대와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인 FA-50이 처음으로 투입돼 연합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맥스 썬더 훈련은 미 공군의 레드 플래그 훈련을 본떠 지난 2009년 처음 실시된 미한 연합훈련으로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당분간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최근 전단 살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9일 밤 기습적으로 전단 살포를 시도했습니다. 전단 2, 30만 장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와 USB 5천여 개씩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를 저지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예정대로 전단 살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저 빠나당으로 우리 대해서 온갖 헐담을 퍼붓고 뭐 전환복진도 미국과 남조선 계열의 자작극이라고 이렇게 아주 도속이 맺히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박 대표는 지난달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일에는 또 다른 탈북자 단체인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이 전단 100만 장과 영화 인터뷰의 DVD 수천 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단체의 이민복 단장은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 따라 지난달에는 전단을 보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풍량이 맞으면 언제든지 비공개로 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10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 움직임에 즉각 반응을 보이며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인내와 자제력이 한계에 있다며 이미 수단과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은 멕시코에 억류돼 있는 북한 선박 무도봉호가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해운회사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선박이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며 즉각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부의 안명훈 차석대사는 8일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에 억류된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는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미그 21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을 불법 운반하다 파나마에서 적발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의 실소유주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로 밝혀진 뒤에 지난해 7월 유엔이 이 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지만 무두봉호는 이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주재 멕시코 대표부의 리카르도 알데이 대변인입니다.
The vessel is an asset of a company that is subjected to UN sanctions.
무두봉호는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원양 해운 관리 회사의 자산이며 이는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알데이 대변인은 멕시코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무두봉호를 억류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94호는 북한의 불법 무기 계획을 지원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즉각 동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말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무두봉호를 포함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의 선박들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패널은 무두봉호와 원양해운관리회사의 관계도 증거자료와 함께 자세히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두봉호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 멕시코 해운당국의 검색을 받을 당시까지도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소유주 또는 운영자로 외국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는 서류상 소유주를 무두봉 해운회사로 등록해놓고도 북한 측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국가해사감독국이 발급한 무두봉호의 선박안전관리증명서와 이행증서 선박 연혁 기록부 등의 회사명 란에 원양 해운 관리 회사가 일관되게 기입돼 왔다며 이들 문서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체결된 원양 해운 관리 회사와 무두봉 해운 회사 간의 영문 계약서에도 무두봉호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원양 해운 관리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외국 선박관리회사가 무두봉호에 보낸 청구서를 보면 원양해운관리회사에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입수한 무두봉해운회사의 용선계약서에는 이 회사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란에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6,700톤급 화물선인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주 툭스판해 인근 해역에서 좌초된 뒤에 멕시코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당시 이 선박이 툭스판해 인근의 산호초를 파괴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 외교 차관 간 협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등 지역 정세 그리고 범세계적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특히 오는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원 합동 연설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한 한일 양자 협의도 따로 가질 예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와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추방된 한국의 미국인 산드라 서 씨는 북한에서 어떤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함께 방북했던 미국인 구호 활동가가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드라 서, 서계옥 씨는 북한에서 어떤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서 씨와 오랫동안 대북 지원을 해온 한 측근이 밝혔습니다. 서 씨가 추방되기 전 마지막 북한 방문인 지난달 21일 방북길에 함께했던 미국의 구호활동가 박원철 씨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서 씨가 북한을 몰약했다는 북한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마지막 방북에서 어떤 불법 활동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시고요.
네,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조사를 했는지 모았는지 해서 생트집을 잡은 거예요.
박 씨는 지난달 외에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서 씨와 함께 방북해 지원 활동을 벌였지만 자신이 아는 한 서 씨는 아무런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서 씨가 지난 1998년부터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 연출해 북한을 몰약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철 씨에 따르면 서계옥 씨는 지난 3월 21일 박 씨와 함께 의료지원차 북한에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병원에 이제 수술 같은 것도 없고 의료물자 지원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일을 해왔어요. 도시마다. 네. 이번에는 병원 못 가고요.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리원이나 평성에 있는 도병원, 시병원들을 다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평성과 사리원의 병원에 의약품을 전달하려 했지만 평양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홍역이 발생해 외국인들은 평양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홍역이 돌아갔고 이제 평양에 있는 사람들 외부인들은 이제 평양 밖을 못 나가게 하고 평양 밖에 사는 사람도 평양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양에서 일을 보고 나오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서 씨와 박 씨는 북한 안내원에게 항생제와 해열제, 진통제, 영양제 등 의약품을 평성과 사리원의 병원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사흘 뒤인 24일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여권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박 씨와 함께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 9일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2주 정도 북한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올해 81살인 서 씨는 지난 1989년부터 대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미주 미랄 선교단의 한 관계자는 앞서 VOA에 서 씨가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 위트 미션의 대표로 수십 년 넘게 대북 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랄 선교단 관계자의 말입니다.
제일 오래되신 분일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 베이스 쪽에서는 가장 칼라 없이 그 북한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후원을 했죠.
이 관계자는 서 씨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에 헌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80이 다 돼가실 거예요. 75 되신 것 같아요. 꽤 많으세요. 그리고 아니 저희가 굉장히 그 서기혁 권사를 리스펙트해요. 그 양반이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하셨고 정말 북한을 많이 도운 분이고 예전에는 뭐 그 서기혁 권사를 통해서 그 북한 비자들을 받아서 많이들 가셨고
서 씨가 설립한 구호단체 위트 미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량, 의류, 신발, 담요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에도 평양에 상주하던 독일 구호단체 베트 훈게르 힐페 세계기아 원조의 평양 사무소장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국제 구호활동가들을 잇따라 억류하거나 추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 북한 내에서 오랫동안 인도주의 활동을 펴온 외국인들을 잇따라 억류하거나 추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일 17년간 대북 지원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산드라 서 씨, 한국 이름 서계옥 씨를 북한을 모략하는 선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말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독일의 구호단체인 세계기아원조의 레지나 파인트 평양 사무소장을 추방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던 캐나다의 한인 이면수 목사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지난달 초 확인됐습니다. 1996년부터 북한을 도와온 임 목사는 북미 지역에서 대북 지원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말 북한은 중국 단둥에서 탈북자들을 돌보던 한국인 김국기 목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북 지원 활동가들을 잇따라 억류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북한을 지원해온 한 단체 관계자는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 체제하고 자기 지도자를 욕하면 그걸 그것만 가지고 우선 얘기하니까 뭐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또 다른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9일 BOA에 김정은 정권 들어 국경 통제를 강화한 북한 당국이 대북 지원 활동가들의 선교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북지원단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국하고의 창구가 막히면서 그 미국 창구들은 계속 움직였는데 일단 그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과거 북한은 경제 사정이 호전되면 식량 원조를 북한에 대한 간섭이나 음모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세계 기아 원조 평양 사무소장을 추방하고 김국기 목사를 체포한 것 등은 그 같은 추세가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조치가 대북 지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내다봤습니다.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조치 때문에 심리적으로 잠시 위축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북 지원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일편단심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정책인 그런 거를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 관계자는 대북 지원 단체들의 목적이 북한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도 평양 사무소장의 추방이 대북 지원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ill have projects running on. We have projects supporting the water supply and sewage.
세계 기아 원조가 북한에서 상하수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럽집행위원회도 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구호운동가 산드라 서 씨를 추방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이고 있는 개발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1억 1,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금된 금액은 필요 예산의 17%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에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모금된 금액이 9일 현재 1,89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9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이 같은 금액은 올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1,100만 달러의 1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1,2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현재 목표액의 37%인 438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도 올해 대북 사업에 6,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9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필요 예산의 19%인 1,34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올해 필요한 대북 예산 1,800만 달러 가운데 4.5%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도 올해 대북 사업 예산 1,000만 달러 가운데 30만 달러를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유엔 인구기금은 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민감한 정치 상황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수의 기부국들만이 지속적으로 대북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은 2004년 3억 달러에서 2014년 5천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자금 모금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필요 예산의 17%가 거쳤고 2011년에는 40%, 2012년에는 60%, 2013년에는 48%가 거쳤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엔은 총 1억 1,5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기부받은 금액은 필요 예산의 42%인 4,8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인해 7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의 유엔 상주 조정관은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식량과 농업, 보건, 식수, 위생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we are launching the humanitarian needs and priority document which calls for $111 million to support 1.8 million population which is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35만 명에 달하는 임산부와 신생아들이 출산 직후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작사의 상주 조정관은 또 북한에는 상하수도와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설사 등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 2,462만 명 가운데 70% 정도에 해당하는 1,800만 명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 의료기관 대부분은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7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28%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는 상황입니다. 이 작사의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돼야 한다며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체코 정당들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행사에 자국 대통령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재자인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 이 행사를 앞두고 체코에서는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 참석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일부 정당들은 제만 대통령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코 CTK통신에 따르면 우파 성향의 야당인 시민민주당의 미로슬로바 넴코바 의원은 8일 제만 대통령이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군사행진에 참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이고 북한 독재자 김정은도 참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도 성향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민주연합도 7일 성명을 내고 만일 제만 대통령의 러시아 승전 행사 참석 일정에 군사 행진이 포함돼 있으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란히 서서 군사 행진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같이 대통령의 러시아 승전식 기념 행사 참석 여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만 대통령이 소속된 사회민주당은 8일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을 막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대통령의 러시아 승전식 참석은 체코슬로바키아 해방 70주년을 기념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제만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러시아 승전식 참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만 대통령은 자신의 러시아 방문은 2차 대전 때 숨진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며 군사 장비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만 대통령은 또 승전 행사에 참석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러시아 승전 행사에 정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러시아 측에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2017년 세계 청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국제 역도 연맹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페루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을 2017년 세계 청소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국제 역도 연맹은 북한과 알바니아, 네팔, 페루, 일본 등 5개 나라의 유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2017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열리는 세계 청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는 19살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역도 대회입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세계 규모의 국제 대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1979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열었습니다.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는 공연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한 사회자가 등장하기가 쉽지 않겠다.
서울 구로 아트밸리 무대 장치가 한창인데요. 저녁에 있을 통일 염원 공감 콘서트 준비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일에 염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듣고 또 토론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통일에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가는 그런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아, 콘서트 저희는 이제 동문회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동문회 행사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행사만큼은 우리 동문회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을 주최한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의 백승수 씨 설명인데요. 이처럼 이번 공연은 통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와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동문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통일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직종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인데요. 통일, 경제, 사회통합, 생태, 미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덕에 한국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자주 벌이고 있고요. 이렇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도 모아져 통일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연인 만큼 통일 관련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통일의병 박윤재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를 대표하는 관군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민초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제 의병인데 옛날에 뭐 곽재우 장군이라든가 뭐 등등 이제 의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의병 정신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남북 통일을 유하는데 우리 그 의병들이 그 통일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뭐 필요성이라든가 뭐 통일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잘 알리고 그래서 이제 통일의 열기를 한번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남북 통일을 하는데 좀 이바지하자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통일 염원을 담은 콘서트인데 굉장히 아주 뜻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일에 관련된 뭐 음악, 영상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질 텐데 구로 지역이 좀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 좀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6.15 정상회담 14주년 기념식 시작 공연을 했던 극단 청명이 흥겨운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청명의 김민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누가 다 알 수 있는 아리랑이라는 곡을 저희 청명만의 색깔로 조금 편집해서 왔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들었을 때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세대 그다음에 지금 젊은이들이 아직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통일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작은 북소리가 모두 울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또 통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청명의 공연이 끝나고 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자 이희아 씨의 연주가 있었고요. 이어서는 서울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인 임창배 산업기술대 교수를 포함한 남녀노소 8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출연해 우리는 하나를 부르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슬펐던 일 지우고 다가올 내일의 사랑을 위해 웃어보아요. 우리 이제는 함께 길을 떠나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봐요. 공연에서 합창단이 부른 우리는 하나 가사입니다. 이 노랫말처럼 다가오는 내일에는 남과 북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관객들의 마음도 함께 간절해집니다.
이런 이제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들 자체가 되게 호소력이 있고 슬픈 가사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좀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제 통일을 이제 단순히 체제의 협의 아니라 머리보다 가슴으로 심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콘텐츠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공연을 본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더 나와 가까운 문제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남한 주민, 북한 주민이 아니라 우린 이제 한 국가의 주민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문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막 생각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또 통일을 계획하겠지만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또 통일로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선 공연 내용도 너무 좋고 감동적이었고 이 공연의 취지가 그 우리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공연이었거든요. 그런 취지가 이런 공연을 통해서 공연에 참가하신 분들,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그 전달이 돼서 사회에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통일이라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통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공연을 통해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염원하고 시민들에게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분단 70년 통일염원 공감 콘서트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주요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잠사 1년여 만에 선체를 인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민관합동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특별팀이 오늘 지난 넉 달여간의 연구 결과 기술적으로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세월호 인양이 거의 확실시 된 것이군요.
희생자 유가족들은 물론이고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국민들의 상당수가 세월호는 인양돼야 한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 기술적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인양을 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대형 여객선이고 또 물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무게가 6,800톤급입니다. 화물의 무게도 있고요. 또 침몰 후에 조류라든지 뻘 등의 흡착력이 더해져서 지금 현재 무게는 아마 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술검토팀에서는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어서 예상치 않은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안전하고 또 실종자 유실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옆으로 누워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선체 측면에 93개의 구멍을 뚫어 와이어를 선체 내부의 튼튼한 구조물에 연결하고 이후 두 대의 해상 크레인으로 선체를 해저면에서 약 3m 정도 들어올려 수중 시야가 좋은 수심 30m 지점으로 이동하여 수중에서 플로팅 도크에 선체를 올린 후 플로팅 도크를 부양시켜 인양하는 방식입니다.
네,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검토 관계자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체와 크레인을 연결해서 수심이 좋은 곳으로 옮긴 다음에 바지선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해서 물 위로 끌어올린다. 그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을 인양한 사례가 있나요?
침몰한 선박을 절단도 없이 통째로 인양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양 작업에 생길 수 있는 예상치 않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선체를 절단이나 훼손 없이 그대로 통째로 들어올리려는 이유는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 수습이 인양을 하려 하는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양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세월호 가족들에게 기술적 검토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양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요. 한국에서는 단독으로 인양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국제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이후에나 작업이 시작된다고 해도 겨울에는 작업하기가 어렵고요. 또 사고 해역의 조류 변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세월호가 물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경비는 많게는 한국 돈으로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작업이겠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국가 추진 사업 중에 하나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위안부들이 남긴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역사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하는 가치 있는 기록물로 세계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광복 70주년이자 유엔 창설 70주년인 올해 반드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면서 전시 여성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가진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기조연설에서도 2차 대전 당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지적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를 영구 보존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나요?
먼저 위안부 관련 기록을 보관할 자료 보관서가 만들어집니다. 흩어져 있는 기록물을 집대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요. 정부가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예.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는 벚꽃놀이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핀 벚꽃이 행사 일정을 앞당기게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차량이 통제되는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봄 기운이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왔군요.
그렇습니다. 뭐 남산이나 여의도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벚꽃나무가 하얀 꽃잎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라는 곳이 서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섬이기도 하고요. 섬 전체를 둘러싼 왕벚나무 1600여 그루가 아주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벚꽃 축제가 열릴 때면 국회의사당 뒤, 뭐 옆길 등 해서 여의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차량이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벚꽃놀이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길이 열리는 건데요. 거기에 거리의 악사라든지 뭐 예술가들이 펼쳐놓은 문화 공연도 많습니다. 여의도를 지나는 4개 지하철역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 또 이 벚꽃 축제가 한창일 때 특별한 풍경입니다.
네. 자, 이곳 워싱턴도 벚꽃이 한창인데 서울 워싱턴이 모두 벚꽃 축제로 한층 흥을 돋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소식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에서 열리는 미대륙 정상회의에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납니다. 인도에서는 이례적인 봄철 폭우로 올 곡물 수확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파나마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기구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두 나라가 지난해 말 관계 정상화를 발표한 후에 처음으로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티에서 열리는 미주기구 정상회의에는 30여 개국 정상들이 참가합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두 정상이 회담과 별도로 회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형태의 만남이 될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오늘 저녁에 열리는 이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역사적인 만남이긴 한데 사실 두 정상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열린 추모식에서 이 두 정상이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는 악수를 나누고 짧게 인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에 먼저 추모식장에 와있던 카스트로 의장이 나중에 입장한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나는 쿠바에서 온 라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혀서 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지난해 말에 관계 정상화 발표에 맞춰서 두 정상이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더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죠.
네, 이 두 나라의 외교 장관들도 따로 만났다고요?
네, 어제 저녁에 파나마 시티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회담했습니다. 사실 이 만남도요 역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나라의 외교 수장이 만난 건 1958년 이후 거의 6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요 회담이 매우 건설적이었으며 그동안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다만 중요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과 쿠바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미국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거란 관측도 있죠?
국무부가요 이미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파나마에 앞서 방문한 자메이카에서 국무부의 검토가 끝났고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국무부의 건의가 있으면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요. 또 쿠바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하면 곧바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건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리더라도요 미국 의회가 45일 안에 이를 기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반대해온 의원들의 비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죠. 한편 민주당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의원은요 의회도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건의를 받았다면서 미국은 쿠바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 기회를 맞았다고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이례적인 봄철 폭우로 올해 곡물 수확 피해가 우려된다고요?
네. 인도에서는 사실 우기가 아닌데도요. 지난달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또 우박을 동반한 폭풍도 발생을 했습니다. 농경지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인도가 사실 여러 곡물의 주요 생산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클 경우에 세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데 피해가 크고 또 피해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이미 피해 농민 수백만 명에 대한 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인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인도 전국에 있는 14개 주에서 90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FAO가 이 발표한 북한의 농지 면적이 255만 헥타르입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255만 헥타르보다 많은 900만 헥타르. 북한 전체 농지의 한 3.5배 정도 되는 막대한 지역이 이번에 이제 인도에서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네.
보통 인도가 3월부터 4월 사이가 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고 특히 수확을 앞둔 밀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또 과일과 야채 등 다른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자, 인도 정부가 농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수확량의 3분의 1 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농민들은 사실 그 해의 수확에 의존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또 보통 이모작을 하는데요.
네.
6개월 이제 농사를 지어서 벗는 수익이 뭐 200불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수확을 이렇게 망치게 되면 당장 이 생계 유지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가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은 쉐럴 리드라는 유아원 선생님이 소개하는 오늘의 미국 이야기입니다. 20년째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이 여성은 미국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중년 여성이 보는 미국 과연 어떤 곳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